2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370년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구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같이 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서로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참으로 귀하십니다. 여러분, 잡초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학교를 다닐 때에 늘 잡초를 보고 다녔습니다. 눈을 떠면은 늘 길가에 잡초가 있었고, 논두렁에도 가면은 잡초가 있었고, 흙이 있는 곳이라면은 늘 그곳에 이름 모를 어떤 잡초가 싹을 틔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잡초의 귀중함에 대해서는 생각을 전혀 못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발에 밟히는 게 잡초였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알려져 있는 식물들을 총 35만 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재배해서 먹고 있는 3천여 종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잡초처럼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34만 7천 종.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속에 그 종류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능을 넣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것이 다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통칭해서 잡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잡초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잡스러운 풀이라는 뜻입니다. 국어 사전에도 이 잡풀에 대해서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자라나는 여러 가지 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귀하지 않은 어떤 것을 말할 때 잡초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은 사실 야생초 편지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느 방송국의 추천 도서였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책의 저자 황대권 씨는 서울대학교 농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 가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다가 1985년도에 학생 학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서 무기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13년 2개월간 감옥살이를 하다가 풀려나왔죠. 그러니까 감옥살이를 하면서 그 속에서 형무소 한 귀퉁이에 자라고 있는 잡초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잡초를 컵에 담아서 자기 방으로 가시고 가서는 해가 뜨는 자리에 해가 들어오는 그 자리에 두면서 물을 주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유가 없는 그 형무소 안에서 자유롭게 자라나고 있는 그 잡초를 보면서 인생을 논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야생초 편지라는 책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야생초를 보고 잡초라고 그럽니다. 의미 없이 왜 그 자리에 자라났느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시하는 그런 것이 잡초입니다만은 이 황대근 씨는 잡초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건 잡초가 아니라 야생초다. 우리가 효능을 잘 몰라서 그렇지 이 속에는 놀라운 효력이 들어있는 야생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 잡초의 기능을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냥 딱 보아도 잡초는 필요한 풀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서 땅 속에 있는 미네랄을 땅 위를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땅을 비옥하게 만들죠. 그리고 공중에 떠다니고 있는 무기물질을 끌어당겨서 또한 토양에 그것을 공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토양이 소실되지 않도록 딱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효능을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약초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잡초의 기능에 대해서 딱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잡초를 뽑아서 버리려고 그럽니다. 필요 없다라는 뜻이죠. 미국의 그 목초시 토양이 나빠진 이유가 잡초를 약을 쳐서 다 씨를 말려버렸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잡초는 사람들이 싫어하지만은 땅을 비옥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의미 없이 그 풀들을 만들어 두신 것 아닙니다. 당장 들판에 나가셔서 보시면은 다양한 종류의 풀들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볼 텐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죠. 그래서 자연계에서 이 잡초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딱 그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 없으면 영혼이 황량하게 변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하죠. 내게는 그것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시험입니다. 잡초가 없으면 땅은 죽습니다. 사막화되어 갑니다. 황량한 땅이 되어 가죠. 마찬가지로 이 시험이 없으면 사람은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되어 갈 것이고 그 영혼은 삭막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싫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잡초를 뽑아서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것처럼 이 시험이 오면 사람들은 최대한 이 시험에서 빨리 빠져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몸이 아픕니다. 왜 이 일을 내게 허락하셨습니까? 빨리 치료해 주십시오. 시험은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는 시험 없이 그냥 형통하게 그냥 달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시험 없이 온전하게 되어가는 사람은 이 땅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속에 거하고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시험 속에 엄청난 것을 숨겨두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잡초를 그냥 잡초로 여기고 버려버리면은 내게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시험도 빨리 무조건 탈출하기만 바라고 있다면은 시험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요. 시험은 엄청난 복입니다. 이렇게 잡았는데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험은 엄청난 복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에 반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빨리 뽑아서 버려야지, 빨리 벗어나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그 시험이 아프면 아픈 만큼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선물을 그 속에 넣어두고 계시는 겁니다. 옛말에 아픈 만큼 성숙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잘못된 말이죠. 그 아픔을 이겨내는 것만큼 성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영혼은 사막처럼 메마른 그러한 영혼이 될 것입니다.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요, 성숙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30년간 한 교회에서 목회했던 야고보 사도가 꼭 필요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온전하게 되는 성도, 이 시험을 잘 다루면 온전한 성도가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망가지는 성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처를 잘하면 그야말로 대박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의 성품이 온전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요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성품은 온전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해지지 않으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데요. 그 시점이 언제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온전하게 되는 그 시점이 언제인가, 죽을 때인가, 아니면 지금인가, 그리고 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조금 이따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지금 드리는 모든 말씀들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새겨서 들으셔야 되고, 전 이 목사의 사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시험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나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이 말씀대로만 한번 순종을 해보십시오. 놀라운 성숙을 이루게 될 것이고, 어제와 오늘 반드시 다르게 될 것이고, 내일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성숙한 성도로, 그러다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 시험을 살펴보면은 우리들에게 유익한 시험이 있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시험, 이 두 가지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읽으셨지만은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자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이 시험을 겪으면서 인내해야 되죠.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시험을 이겨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씌워주시는 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면류관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들에게 씌워주시겠다고 그러셨는데, 곧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는 내가 이와 이와 같은 것들을 주겠다 그러셨죠. 그래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목표를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예수님 믿다가 죽어 천국 가야지, 그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대충 믿다가, 성경 어디에 대충 믿으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전혀 그런 말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온전하게 믿으라,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또 다른 종류의 시험이 있는데요. 13절에서 5절 말씀에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시험을 안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이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주지 않는 시험입니다. 앞에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다, 이 시험을 이기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여기 13절 이후에는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 빠지면은 사망을 낳는다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유혹을 말합니다. 유혹 속에 빠지면은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외부에서 나에게 오는 시험, 그리고 내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혹,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외부에서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은 어렵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오는 이 유혹, 이것은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으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그 욕심을 일으키고 그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는요, 힘들고 아프기 때문에 그 테스트가, 그 시험이 내게 오면은 하나님 빨리 빠져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근데 유혹은요, 황홀합니다. 그래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 유혹 속에는요, 살살 빠져들어가죠. 결국 코가 깨어서 끌려들어가 사망으로 가는 줄도 알지 못하고 망하는 길인 줄도 알지 못하면서 그 길로 들어갑니다. 이 둘을요, 반드시 구별하셔야 됩니다. 구별하셔서 대처를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먼저 테스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이 시험, 이 시험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우리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부터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은 내가 스스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거든 그랬습니다. 이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박해나 시험을 만나게 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시험을 당하면요, 아픕니다. 두렵죠. 한숨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 기쁜 상황은 아닙니다. 기쁜 상황이 아니지만은,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성숙한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기쁘게 여기라 그랬죠. 기쁜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야, 이거 대박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복주시려고 이 상황을 주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험을 당한 사람의 얼굴을 보면 죽을 상이죠. 상이 푹 죽어 있습니다. 기운도 빠져 있고. 근데 다르게 대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처를 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이 숨겨져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기쁘게 여겨야 되겠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는데요. 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전에 기뻐했는데 조금 이따 낙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뼛속까지 기쁜 것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힘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있는 그 아픔을 이기는 출발점이 바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쁘게 여기겠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첫 단추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에서 아픔이 있고 시험이 다가오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 기쁘게 여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요, 거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3,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 시험이요, 우리를 성품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습니까? 주십니다. 이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그 사람은 엉망진창이 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시험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시험이 내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시험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바로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는 보통 시험이 오면요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은 하나님 빨리 고쳐주십시오. 빨리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저 아파서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이거 빨리 제거해 주셔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만은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대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아픔을, 이 질병을, 이 사고를 하나님 왜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해 주십시오. 이 억울함을 하나님 왜 저에게 주셨습니까? 저 정말로 억울합니다. 네, 하나님 왜 저에게 이 상황을 주셨는지 저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우리가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 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공부 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려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시험을 하나님은 왜 주셨습니까? 나에게 왜 이 질병을 주셔서 수술을 하게 하고 왜 이 고통 속에 누워있도록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겠다. 후히 주시겠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드리는 기도이니까 하나님께서 후히 주셔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시는 그 시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병석에 두시고 그리고 절망 속에 두시고 정말로 아프고 힘든 상황에 두시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죠.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 속에서 툭 튀어나와 있는 아주 높아지는 마음, 교만한 마음들을 깎아내린다라는 것, 그리고 열등감을 다시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평하게 만들어갑니다. 교만해서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깎아내리십니다. 그리고 절망의 골짜기 속에 깊이 내려가서 열등감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하고 앉아있는 그 사람은 다시금 끌어올리셔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금반지 이 가락지를 만드는 업자를 불렀습니다. 금을 주면서 나를 위해서 가락지 하나를 만들어 달라 그랬죠. 그러면서 글귀 하나를 적어다오 부탁을 했습니다. 무슨 글귀냐면은 내가 왕이 되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높이 올라가서 교만한 순간에 그 글귀를 보면은 낮아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절망의 구렁텅에 빠져 있을 때 그곳에서 낙심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 글귀를 보면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지혜의 글을 하나 적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세공업자가 고민을 하다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당시 지혜로운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습니다.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서 글귀를 하나 주십시오. 그랬을 때 솔로몬이 주저하지 않고 바로 글귀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했더니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은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정상적인 사람을 만들어 나가실 때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시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아마 오늘도 있을 수 있고 그동안에 많은 시험을 지나가실 것입니다. 제일 먼저 기쁨으로 그것을 맞아들이고 그리고 그 시험을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구하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맞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시험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성숙시키셔서 성숙한 성도, 온전한 성도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질병을 그래서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과 아픔을 그래서 내게 주셨군요. 이 억울함도 그래서 내게 주셨군요. 사실 이 사실을 모르면은 나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시험이 다가오면 당황합니다. 한숨을 쉬죠. 때로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주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러면은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한숨이 아니라 찬송이 나오죠.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기도가 되죠. 이런 우리보다 사실을 더 살기 힘들었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서는요, 시험이 더 많았습니다. 근본적인 것 가지고 시험이 많았죠. 입고 먹는 것 가지고 시험이 참 많았습니다. 당장 한 끼 식사가 없어서 보릿고개라는 것 있죠. 그러나 그 보릿고개에 있으면서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요, 그것 때문에 낙심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시험을 겪어 나가면서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찬송했었습니다. 찬송을 불렀죠. 그래서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었고 한숨이 변해서 노래가 되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참 성숙한 성도, 온전한 성도들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은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우리 한번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잘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자녀를 학교에 잘 보내지도 못하면서도 인 찬송을 부르면서 살아갔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요, 그 신앙이 성품이 참 온전한 분이셨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하게도 찬송이 나오고 할렐루야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성숙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높아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깎아내리시고 골짜기와 같이 낮추어져 있는, 열등감에 사로잡혀져 있는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목사님, 성품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점이 언제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온전한 성품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저는요, 성도가 온전해지는 모습 많이 봅니다. 어디에서 보냐면 안타깝게도 죽음 앞에서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성도, 병석에 누워있는 성도, 그 성도 앞에 가서 대화를 잠시 하다가 보면 이분은 참 성자구나, 이분은 참 온전해져 있구나,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 앞에서는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앞에서는 용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십니다. 죽음 앞에서 온전하게 되는 그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온전한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총에 맞아서 전쟁터에 나가서 갑자기 죽는 사람 어떠냐고요? 그분도 온전한 상태에서 저는 압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해지고 그 속에 있는 것 다 토해놓고 죄를 용서를 구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난 다음에 그를 데리고 가신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박효준 장로님이 쓴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 책에 보면은 심지어 사형수들조차도 마지막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 가장 온전하고 천사가 따로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흉악범이다, 도둑놈이다, 죽어야 될 사람이다, 인간 쓰레기다, 범법자다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지만은 사형장 그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 어느 순간보다도 가장 순수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선한 모습, 천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간다고 그러죠.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그렇게 선량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범법자입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인간 쓰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둘러보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당신들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인간 쓰레기입니까? 누가 바라보아도 가장 영화롭고 멋진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형장의 그 밧줄 아래에서 인생의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면서도 그들은 추호의 두려움이 없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그 앞에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해처럼 밝은 모습, 그의 인생에서 가장 밝은 모습으로 담대하게 외치는 이 사형수들의 모습을 장로님이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외침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온전한 사랑, 온전한 모습, 진실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참 온전한 모습으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죠.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질의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는 사도 이 야고보, 야고보도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박효준 장로님의 글을 읽으면서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은 그 온전함을 왜 죽음 직전에 이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죽음 직전에 서서 용서해 달라고. 저들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들을 미워했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왜 거기에서 그렇게 하나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에 그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가, 발걸음 하나하나가, 우리의 말 하나하나가 바로 천국의 놀라운 상급을 쌓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천국을 이렇게 진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지금 온전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어렵지 않으십니까?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를요 그렇게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그랬죠. 노아는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 당시 타락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을 때 그는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험을 많이 받았습니다. 손가락질을 많이 당했습니다.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했고 왕따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시험을 거쳐가면서 그는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욥기 1장 1절에도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 5장 46절 말씀에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대충 믿지 마십시오. 대충 믿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는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그러니 이 시험 우리가 얼마나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 시험이 다가올 때에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상을 쓰고 다니지 말고 이 마음 가운데 감사하면서 지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월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 앞에서 온전한 거룩을 이루지 마십시오. 죽음 앞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무엇을 입고 먹고 쓸까?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아닙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이유이죠.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거, 잘 입는 거, 그것에 우리의 눈을 두고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는 사실 그거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고기 먹으면 좋죠. 그러나 고구마 한 개 먹고 한 끼를 때운다 해도 그건 감사할 일입니다. 명품 백 들고 다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 하나 있으면 그건 감사한 것이죠. 왜? 우리의 목표는 명품 옥시나 명품 웰빙 이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죠. 오늘도 심장이 정지하지 않고 뛰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전하라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여러분들의 눈을 뜨셨죠. 저는 새벽에 눈을 뜨고 교회를 오기 위해서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께 이 마음속으로 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습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온전하기 위한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를 여러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온전을 위한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고 견디는 자는 복이 있고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 20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온전하게 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것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면은 죽음의 순간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누가 바라보아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누가 바라보아도 닮고 싶은 그런 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수정을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